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아, 1995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파우더라는 영화입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기억나실 수도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다음 사진을 한 장 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인 제레미입니다. 제레미의 어머니가 제레미를 임신하고 만삭이 되었을 때 번개를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고 제레미가 극적으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 번개를 맞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에 색소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저렇게 하얗게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파우더입니다. 파우더.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절감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도저히 키우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보여질까봐 집에 하우스에 있는 그 지하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하실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지하실에 있는 책들을 다 읽고 어렸을 때부터 이해할 뿐만 아니라 책을 아예 다 외울 정도로 탁월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된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요. 이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육원으로 가게 되고 드디어 세상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레미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 늘 살아서 사람들과의 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제레미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한국에 또 왕따시키기 전문 아닙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제레미를 괴물 취급합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하나됨으로 안아주지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가 결정을 하죠. 도저히 세상 가운데서 버티질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옛날에 자기가 성장했던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레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레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마음이 참 깨끗한 아이다. 순수한 아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도 네 마음처럼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도 네 마음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질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제 안에서 그냥 어떤 대답이 나온지 아세요? 아닐걸이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아무리 가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 스스로 있어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장하실 때 한 50년, 60년 전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이 과학 문화가 얼마나 빨리 발전했습니까? 세상이 우리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은요? 사람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점점 더 악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떠올리고 그리고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제레미에게 했던 그 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도 네 마음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질 것은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떠올리는데 성경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성경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찾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땅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우방 이방 신들을 섬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하나님을 드리지 못하고 이방 신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딱 서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는 깨끗하지요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 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 틈에 같이 있는 나도 여전히 나를 보니까 내 입술도 부정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뭐가 납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지만 우리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고 산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달라봐야 여러분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력 때문에 마음이 절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 온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LA에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옵니까? 특별히 30대, 40대 초반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몇 달 못 산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때로는 왜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제 한계를 그때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성도님 손붙잡고 함께 울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죠. 제게 능력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아픈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내게도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불편해하고 육신이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목사는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죠. 6년쯤 전에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아틀란타에 이제 개척교회를 결정하고 마음에 기도를 하고 교회에 이미 말씀을 드린 후에 LA에서 하던 그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구에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을 갔다 왔더니 목사님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참을 전화통을 잡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사모와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6년 전이니까 이제 30대 중반을 갓 넘어선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하고 특별히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그 집에를 갔습니다. 새벽 4시쯤에 가서 함께 있다가 남편 집사님이랑 병원을 같이 가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지켜보고 수술실 들어갈 때 마지막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손을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돌아서서 파킹라스에 와서 이제 차에 다 갔는데 이 그 무력감,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군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군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내가 막 치유해 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줄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7년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두 순간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섬기던 그 교구에 집사님들 두 부부가 이혼을 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금방금방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손서볼 수 없을 때까지 가야 찾아오는 걸.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깨어지고 그 아픔의 골이 깊어져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이혼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한 부부는 남자 집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집사님이셨는데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마음을 새로 잡으라고, 집사님 이제 아이들이 곧 대학교를 가는데 지금 헤어지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 집사님이 보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먹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태권도 관장 집사님이 제 손을 꽉 잡더니 말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결혼 생활을 15년을 돌아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습니다. 15년을 더 살고 돌아보고 30년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집사님이 돌아서서 가는데 참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나의 이 무능력함, 나의 이 한계의 벽에 딱 부딪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서 제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면서 제 마음에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문 목사야, 힘내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준비해라. 너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그날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 준비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이면 된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면 된다. 그게 제 스스로 늘 고백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좌절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의 무능력의 벽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 크면 클수록,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패의 골이 크면 클수록 그 골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이야기의 끝, 우리 인생의 무능력의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토리는 이어가야 돼요. 내가 벽에 부딪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새롭게 내 인생에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뭡니까? 내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맡겨드린 그 인생들의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어떻게 파송하는지를, 그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뭐냐라는 거.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렸던 인물입니다. 혹시 바나바의 본명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나바의 본명? 우리 오늘 새벽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끝났는데 내일부터는 바나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나바라고 불러줬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겠고 내일 아침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드렸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 본문과 똑같습니다. 구르보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라고 했는데 번역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권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성경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위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가 원본에 더 가깝게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바나바가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과 한국에서는 바나바 사역팀이라는 게 교회에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미 이름만 들어보면 그 사역팀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시겠죠. 새가족들이 오면 교회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나바 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핍박자가, 예수를 핍박하는 그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총대를 메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을 봐도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재물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도 바나바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알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요.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독일은 평준화가 돼서 유명한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엘리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온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내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이미 택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정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 인물들만 보면 이들의 배경을 따져보고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탁월함을 따져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비춰봐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최고로 탁월한 지도자 두 명을 세워서 선교지에 파송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력서를 갖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탁월한 사람들을 보내니까 당연히 사역도 잘 될 거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제대로 전할 거야 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보냈다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보내는데 사역도 잘할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안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개인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그의 인품과 성품을 갖추고 그들이 제대로 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인간적인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성도들이 알았던 거예요. 뭡니까? 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주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거 하나예요. 교회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탁해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8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이 어떤 곳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곳이었다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해 주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믿음직한 두 사람을 보내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선교지에 나가보면 사역에 부딪혀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 내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 내 무능력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의 벽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 새로운 장소를 찾을 때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까지 장소와 재정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위탁해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일터, 사업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제 한계에 너무너무 많이 부딪혀봤길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2017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니 세 번째 곡으로 찬양했던 그 곡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사도 불렀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그게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 주님의 삶에, 주님의 손에 내 온 삶 맡겨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사가 뭐예요? 주님의 손이 내 삶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주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위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과 강구함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오늘 목요일 저녁에 목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그 계획의 문을 열어가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